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정말 깨끗한 그런 상태로 어린 양의 이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 이제 7절. 자, 그러면 오늘은 8절부터, 19장 8절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처녀가 아니라 한 처녀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내가 이 교회 너희를 정혼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처녀가 아니라 한 처녀로 돼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끗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을 한다, 이거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또 실질적인 무슨 이러한 그 남녀관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러한 그 유니티, 하나가 됨을 이제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7년 동안 이 땅에 이제 환란기가 있고, 그 7년 환란기에 앞부분 3년 반이 있고 이제 뒷부분 3년 반이 있는데, 뒷부분 3년 반을 우리가 특별히 큰 환란, 대환란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셔갖고 처소가 다 예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여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을 할때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무언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랑이고 지금 너희가 신부인데,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정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이제 풍습을 볼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어릴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연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같으면은 예수님 당시 같으면은 한 14살, 15살 이쯤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가 부모가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갖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다가 이제 신부의 아버지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정혼 언약을 맺습니다. 정혼.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라고 불립니다. 실질적인 육체적인 결합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아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정혼 언약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 이후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신부하고 이제 같이 살 집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맨션들이 많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맨션. 그래서 이게 맨션 아파트,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그런 건데, 우리 지금 맨션 아파트 그럼 뭐가 굉장히 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16세기, 그 17세기의 그 영어 단어에서 그 맨션은 이렇게 거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들 부부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에 딸린 어떤 거하는 그런 그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신랑이 그 자기가 살 집을 처서로 이제 다 마련해서 예비가 되면, 그러면 신랑이, 신랑의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간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가면은, 그러면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온 동네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에 신부는 자기 몸단장을 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고대하는 가운데 이 신랑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소리와 함께 드디어 이제 신랑이 이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신부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그래서 신랑과 같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자리에는 하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잔치가 형성이 되려면 이 신랑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고, 또 신랑의 들러리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 또 신부의 친구,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에 와서 결혼을 축하해주는 그와 같은 하객들이 이제 다 있어야, 그래야 전체 이와 같은 그 결혼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객들이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신부방이라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신부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이 방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거기에 얼마 동안 거하게 되냐면 7일 동안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창세기 29장 27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29장 27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 야곱이 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좋아했는데, 라반이 이제 속이고 라헬 대신에 이제 레아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이제 레아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창세기 29장 27절에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왜 삼촌이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이레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 신부방에 들어가서 이레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이렇게 이제 채운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신부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7일 동안 이렇게 그 신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된 이후에, 그러면 여기 하객들은 그 밖에서 연애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즐겁게 노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7일이 끝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하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내가 신랑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지금 여기 왔잖아요.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가서 뭘 마련해야 돼요? 처소를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소를 마련하러 간 그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오신다 하고 하면서 이제 신랑이 와서는 신부를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죠.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7일 동안 둘이 한 몸이 돼서 하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동안에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묵시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이게 7년 환란기가 되고 저 위에서는 혼인 만찬이 열리고 이 밑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을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아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 19장 이제 8절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혼인 만찬을 하게 될 때 옷을 입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옷은 이거 성도들이 행한 의로운 행실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제 10절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무를 보면 뭘로 한다 그래?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서 그 신부가 옷을 입는데 그 옷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그와 같은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선한 행실, 의로운 그와 같은 행실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어떤 사람들은 신부가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가 초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부는 그 결혼식의 주인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교회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신부인데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청을 받았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문맥상은 신랑과 신부는 있거든요. 그건 결혼식의 주인이고 거기에 초청을 받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앞뒤 문맥상으로 봤을 때 신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초청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교회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가족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구약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기에 다 구약시대인데 그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노아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 있을 거고 또 환란기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란기 성도들.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그럼 교회가 이 사람들보다 뭐 좀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느냐, 지금 그런 위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혀 아니고 결혼식이 구성이 되려고 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고 하객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집안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환란기 때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가족인데 지금 결혼은 지금 누구하고 하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결혼잔치 아니면 그 혼인 만찬에 초청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신랑의 친구. 예수님이 신랑인데 자기는 신랑의 친구다. 신부가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은 신랑의 친구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은 조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 그래서 신부가 있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혼인 만찬에 이르게 된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이 그는 천사거든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왜냐하면 여기 fo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맨 끝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뭐 성인들에게 경배하고 천사에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또 심지어 목사에게 경배하고 주교, 교황이 경배하고 이런 일은 그건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게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님.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언하는 그런 것들은 대언의 영이 이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천사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같은 동료 종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요한 당신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같은 동료 종이다. 그래서 요한도 천사도 또 다른 모든 대언자들도 동일한 영에게서 받아 뭘 증언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구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 천사나 요한이나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천사에게 이렇게 요한이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그와 같은 이 존재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지금 이제 하늘이 이제 열리는 대목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 하늘이 한번 열렸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대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보라 흰 말이라. 하얀 말이 이제 나타나죠.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일곱 봉인의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봉인을 이제 떼니까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 주석을 가서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흰 마루에 탄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그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흰 마루에 탄 존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땅 위에 이제 환란이 임하는 그와 같은 것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9장 11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기사가 이제 나오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19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옛날에 이제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있을 때 요한과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항상 예수님이 인자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었는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1장, 2장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엄하게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눈이 불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눈이 불꽃 같아요. 어떤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심판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분. 그렇죠?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모습이 여기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는데 그분밖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 이름,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YHWH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JHWH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뭔지, 뭘 의미하는지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와 같은 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면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옷이 나온,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옷이 피에 담근 옷이라는 거예요. 피가 튀겼다는 거예요. 피 속에 이렇게 푹 담궜다는 겁니다. 맞죠? 예,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그 10절에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19장 10절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빨간 게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줘서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5절, 이건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또 이사야서 3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진노의 포도즙 틀을 스스로 친히 이렇게 밟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그분의 옷이 시뻘겋게 이렇게 변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누군 것 같아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희고 고운, 희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럼 아마포 옷이 바로 위에 어디에 나와요? 예, 몇 절에 나왔었어요? 예, 8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똑같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였는데, 그럼 그 허락해서 입은 그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뒤 문맥상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예, 성도들, 성도들 중에 특별히 교회에 속한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한번 가서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거기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같이 온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하고 같이 옵니까? 자신의 거룩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유다서 14절하고 15절 가서 보면 네, 그 만 명의 성도와 함께 한 무리와 함께 이제 내려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오고 또 누구도 오겠어요. 천사들도 내려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칼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장. 철장은 쇠막대기다. 그렇게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성경에 철장이 세 번 나옵니다. 시편 2편 9절에 나오고 계시록 2장 2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철장이 나와요. 그 철장을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 철장 권세를 휘두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제일 먼저 나온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가서 보시면은 7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2편의 그 제목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가 승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기록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재림의 때에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내용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분 계시록 2장 27절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 가서 보면 한 여인이 산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아를 낳는데 그 산의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6절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이나 왕의 왕, 아니면 왕중왕, 그렇죠? 주의 주,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 하는데,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 중에 진짜 왕이시고,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는데 그 모든 주인 중에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맨 끝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 포도즙 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어떻게 만든다 그래서 포도즙 틀을 어떻게 만드냐고 틀 포도즙 틀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포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뭐 꾹 짜는 어떤 기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모으면은 집 앞에 땅을 크게 파요. 이렇게 땅을 그러고선 그 안에다가 포도를 넣고 그러고선 그거를 사람이 들어가서 바르다가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한 구석으로 이제 포도 이 주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스를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가기 전에 흙이랑 이런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치우고 그렇게 해서 이 틀을 그러니까 틀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빵 틀 뭐 이런 틀이 아니고 이게 이 포도를 영어로는 프레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말 그대로 포도를 발로 밟아 갖고 으깨 갖고 거기서 즙을 내는 그래서 보통 10명이고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어떤 목욕탕 비슷한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다가 막 이렇게 밟으면은 그러면 붉은 포도즙이 저쪽 한 군데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통에다가 저장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그 포도즙 틀이 있는데 그 포도즙 틀에서 예수님이 지금 막 발로다가 포도를 으깨듯이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을 지금 밟아서 으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나고 나선 그 포도즙 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시간 이제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습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복습.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될 때 이제 저 위에서부터 이제 땅으로 이제 내려오신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땅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열리는데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겟돈이라는 데로 군대가 모이면은 그러면 그 군대가 모여서 어디로 지금 침공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물론 아마겟돈 이스라엘이 어디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러 오는 거예요. 군대가 모여갖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침공하려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와 있는데 여러분이 계시록 9장 13에서 17절 가서 보면 거기 2억 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2억 명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중국에서 오는 그 군대가 정말 사람 군대가 2억 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계시록 9장 13절에서 17절 가서 보면 그거는 그 메뚜기 형상을 한 악한 영들이 지금 2억 명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근데 그 영들만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하고 왕들이 다 거기로 지금 몰려드니까 사람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많은 군대가 지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대로 지금 집결을 하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약 2억 명의 악한 영들이 거기에 같이 지금 합세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저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군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을 이제 마친 이 교회의 그런 성도들 또 천사들 이와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임하시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발이 어디에 닿아요?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단 말이죠. 올리브산에 닿는다고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무슨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랬죠. 그냥 순식간에 이 모든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포도즙 틀을 밟듯이 그냥 이걸 으깨갖고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그냥 튀어나오는데 피가 어디까지 올라온다? 높이가 말 굴레까지 올라와서 얼마 1400 스타디온이요? 1400 스타디온이라 그랬죠? 그게 대략적으로 한 300km 알겠죠? 그렇게 피가 엄청난 사람들의 피가 나중에 이제 흘러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서 이제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17에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또 만찬이 열리는 거예요. 저 위에서는 예수님 내려오기 전에 무슨 만찬이 열렸어요? 혼인 만찬이 거기선 열렸고 여기는 새들을 위한 고기 만찬이 지금 이렇게 열리는데 악한 자들이 다 여기서 죽게 돼서 새들의 밥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맞죠? 예. 누가복음 17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7절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37절 여기 뭐라고 이제 써 있냐 하면 36절에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어디로 붙잡혀 갑니까? 아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것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거 휴거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떤 분이 또 이걸 가지고 휴거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다고 이제 또 인정을 하고 넘어가도 그건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뒤 문맥상 지금 성경은 이거 휴거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혀 가서 지금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서 뭐가 돼요? 새들의 밥이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서 39장으로 이제 가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서 37장이 이제 37장, 38장, 39장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는 천년왕국을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천년왕국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침공을 했던 그런 모든 민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일이 37장, 38장, 39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른 뼈의 환상 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맞죠?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1948년 5월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덤들을 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 땅에 이제 가져다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37장에 나오는 그러한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는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 때, 여러분 이런 구절 한번 가서 보세요. 천년왕국 때 이야기인데 24절에 내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미 죽었죠? 예,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시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뭐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저 위에 계시고,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다스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내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돼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었던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한 왕국이 돼서 한 왕이 있고 한 목자를 두는 그와 같은 때, 천년왕국의 이런 때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38장에 그게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곡과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의 이와 같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이제 거기 38장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9장에는 이 곡과 마곡이 이렇게 침공을 했다가 완전히 이제 전패를 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절, 39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세요. 39장 11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것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줄이니 그것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함원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7달 동안이나 온 이스라엘이 이걸 다 묻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되는 동안 이 사람들이 시체들이 뭐가 돼요? 새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독수리 대 밥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다 죽은 것만 먹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39장이 다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40장에 가서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새 도시와 새 성전 해갖고 천년왕국의 이러한 그 예루살렘 도시와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가 이제 40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그럼 여기 39장 이런 데 나오는 곡과 마곡해서 저 위에서부터 몰려 들어오는 그런 그 민족들이 어디에 집결한다고요? 아마겟돈에 집결해요. 아마겟돈에 집결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포도즙 틀을 밟듯이 이 모든 민족들이 그냥 밟아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피가 나와서, 그래서 이 피가 이제 흘러들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9장 19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예수님하고 한번 겨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계시록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5절에서 이제 17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8장 15절. 아, 죄송합니다. 계시록 9장인 것 같아요. 9장 15에서 17절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유프라테스에 있던 그러한 그 천사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 16절 가서 보면 그 기병대 수는 2억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 17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고 16장 12에서 16절, 16장 12에서 16절 가서 보면 또 유프라테스 이야기가 나오죠.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이제 그 일곱 개 이제 병이 있는데 그 금병을 이제 쏟아붓는데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곳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악한 영들도 모이고 왕들이 군대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과 이제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대목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13, 14절에도 이제 이 어린 양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장 20절로 우리가 한번 가서 19장 20절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이제 짐승이 잡히고 또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에요. 거짓 대언자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둘째 짐승입니다. 맞죠? 그래서 용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을 대언하는 성령님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둘째 짐승, 거짓 대언자, 이 셋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그렇죠? 이 둘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해요? 첫째 짐승은 막 옹호하고, 그렇죠? 가서 경배하라 그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잡히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잡혀서 밑바닥이 없는 그런 그 구덩이 속에 1000년 동안 이제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짐승과 그 거짓 대언자는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이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호수는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2절 잠깐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이 염소에 속한 자들, 왼쪽에 속해 있는 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불호수입니다. 영존하는 불. 이게 개역 성경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가서 보면 마귀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도 천사가 있어요. 그게 소위 우리 개역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이에요. 귀신.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 이런 천여 귀신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이 루시퍼가 사탄으로 이제 반역을 하면서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이 루시퍼를 따라서 같이 추종해서 나와 있던 그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을 보니까 그게 대략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분의 1 되는 그 천사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중 하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악한 영들은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마귀의 천사들. 근데 그 마귀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불호수라고 하는 영존하는 그와 같은 그 불을 호수를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악한 일들을 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마귀와 함께 거기 가서 살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가서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에 대해서는 뭐 성령님의 칼 해서 이게 말씀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러는데 진짜 칼이 막 들락날락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건 상징적인 거구나. 그런 칼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 전체로 봐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걸로 봐서는 뭐예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신다. 영이 뭐예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뭐예요? 그게 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숨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걸 다저 사악한 자를 대번 없애버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그게 아마 합리적인 그와 같은 그 이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진짜 칼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기운이 나오고, 말씀하면 당연히 기운이 나오고 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